맹구가 훈련소에 가서 이제 그 신병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소에서 교관이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관이 수류탄을 던지는 척 하면서 솔방울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피하라고. 그랬더니 이 훈련병들이 즉시 몸을 피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운데는 영웅이 한 놈도 없어? 이런 거예요. 수류탄이 떨어지면 몸을 겹쳐서 다른 동료를 구해야겠다는 생각한 놈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교관이 다시 한번 솔방울을 던지면서 수류탄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맹구만 빼고 모두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맹구를 쳐다보면서요, 야, 너는 왜 거기 그냥 서 있냐고.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증인으로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몸을 안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암송했을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그 결과 이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부르는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 제자들은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그 권능도 주셨어요. 문제는 순종이고요. 문제는 충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첫 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6절을 보시면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적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여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동사의 헬라어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헬라어 미완료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시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 제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들은 정말 누군가가 아니라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원했고 누군가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들은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정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다투기도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신 날에 내 아들 오른편 왼편에 한 명씩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던 거예요.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 메시아의 가르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허탄했겠어요. 그 기대가 다 사라지고 자기네들이 허망하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히 제자들은 죽으셨던 분이 이제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땅에 세워진 나라로 생각하고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잘못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대신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영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권한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마가복음 13장 그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야만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부터 열심히 회개하고 섬기고 막 그러실 분도 있지만 개 중에는요, 실컷 죄 있는 대로 짓고요, 마지막 날 딱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와 알 바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소관이고요. 우리에게 감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를 억지로 추정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인위적으로 지정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에 10월 며칠 날 저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었던 다미성교회 아시잖아요. 진짜 웃긴 거는 그 다미성교회를 처음 설립하신 분은 이장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나중에 슬쩍 발을 빼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 몇억짜리 만기 적금을 93년에 끝나는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비하인드입니다, 진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인위적으로 지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직장도 버리고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도 그만 나가고요.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 많아요. 몇 년 전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밀리 라디오에서 그것도 미국에 있는 그분이 코너스톤 미니스트리라는 그분이 그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가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위탈하신 분들이 자기 위탈 그 펀드 긁어서 뉴욕시리 전체에다가 빌보드를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냐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그냥 그 프로그램 하나 하차하면 되지만 패밀리 라디오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기독교 방송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지속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참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네 마음대로 TV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네들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얼마든지 끓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는 꼭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뭐 공부를 하라든가 어디를 치워놓으라든가 이런 지시를 해요. 그러면 꼭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엄마 몇 시에 와? 꼭 물어봐요.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윽하기 위해서 묻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엄마가 오기 5분 전까지 열심히 숙제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심리상 열심히 놀다가 게임이나 TV 보다가 뭐 맘대로 하다가 엄마가 오기 5분 전에 아마 책상에 열심히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할 거예요. 그러려고 그게 궁금해서 엄마 몇 시에 와? 꼭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궁금증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궁금증 때문에 대학교 교수고 박사학위 받으신 사람도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상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현상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미스티시즘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신비주의 빠지면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빠진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 아멘 안 하세요. 안 오시겠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기와 때에 대한 이 관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들의 관심이 기울여야 될 것은 때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때가 언제 일어날지 언제 올지 이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너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정말 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다면 좀 더 변해야 되고 좀 더 성숙해야 되고 좀 더 달라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장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입을 열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발을 팔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편하게 전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마르투르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투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가 바로 영어 단어가 마르라는 말입니다.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직통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때 임하시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증인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여러분 꼭 모임이나 증인이 어떤 그 그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그냥 입만 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이 무슨 그룹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됩니다. 또 각자가 입을 열어서 전하고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본 거, 느낀 거,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설교 칼럼에 이렇게 쓰셨어요. 평생 설교하면서 두 가지 설교는 하나만한 설교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돈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설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평생 예수 믿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설교는 해야 하는 설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바나우스는 현대의 자폐층 크리스천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테스트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폐증 중에 하나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폐증 환자는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폐증 환자들은 절대로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뚝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우스 박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지는 않는데요. 자기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증 크리스천이라고 어티스틱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천을 둔 하나님의 아버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아마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권능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증인으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기와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명에 관심을 두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두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기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사람이 동기가 생기면, 모리베이션이 생기면요, 그 일을 더 성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냥 놀라서 이렇게 놀라움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라고 적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동시에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시면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종구석에서 뭔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멸시를 받던 곳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는 변망에 있는 이 종구석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두 천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나무라든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보내는 거예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천사들이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시 오실 것에 관련해서 두 가지 증언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이라는 이 예수니라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도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두 증언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초대교회 1, 2세기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 시대 안에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동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실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평생의 그 어떻게 보면 동기입니다. 사역을 하는 동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래야지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 한번 써볼까지. 물론 그 상을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왕 가는 거 폼나게 가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폭풍이 치는 날이 있었다 그럽니다.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조난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우려고 할 때 그 젊은 선원 중에 한 명이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를 띄우기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조선 선장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에서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러니까 선원이 또 한 번 항의하면서 막습니다. 하지만 선장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라고 배를 뛰어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되라 그랬지 여러분. 그냥 앉아서 여러분끼리 그냥 천국 간다고 좋아서 찬양하고 있으라는 얘기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복음 듣게 하신 이유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현조 목사님께서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하현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힘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힘이 들어 그런 그 신앙의 풍조를 가진 세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이 들고 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증거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낮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증인으로 서는 것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들으실 칭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세요.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제는 그냥 듣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안다고 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입을 열어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한 발짝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형편이 이래서 정말 내가 부족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그 핑계를 대시고 서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주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죄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요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여 모여 치고요 같이